지금 계속 우리가 매주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좀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믿음의 주제에 맞춰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조급함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열고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죽 쓰고 싶으면 조급함에 조미료를 뿌려라. 인생을 쉽게 얘기해서 인생을 망치고 싶으면 조급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급함이 주는 폐단을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조급함의 문화 속에서 익숙해 있습니다. 굉장히 조급하지요. 조급하게 결정하고 또 조급하게 판단하고 또 그 일들을 처리를 합니다. 최근 기업들이 이 심리 상태를 이용해서 영업 전략들을 세웠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을 들라 하면 도미노 피자,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도미노 피자가 혁신적인 새로운 배달 시스템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도미콥터 서비스라고 하는 이 배달 서비스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상 도로의 교통 체증을 피해서 수백 미터 상공을 날라서 피자를 배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피자 배달하는데 비행기로 이렇게 피자 배달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피자를 파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시간을 파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시간. 그만큼 현대인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조금만 시간이 본인이 생각했던 그 시간에서 조금만 지나게 되면 화부터 내고 분노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막 불편해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맥도날드 있지요. 맥도날드 햄버거 참 맛있잖아요. 거기도 값싸고 간단하고 빨리라고 하는 이 모토를 내세워서 전 세계의 매장을 점령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부터 한국인들의 급하고 기다릴 줄 모르는 성미를 상징하는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빨리빨리. 외국에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들 외국 나가보시면 당신이 한국 사람이냐 물어본 뒤에 한국 사람이라 말하면 빨리빨리 얘기해요. 벌써 외국 사람들한테 이미 다 익숙하게 다 알려진 거지요. 더 재밌는 것은요, 한국의 국제전화 국가번호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힌트는 일본은 81입니다. 81. 우리 대한민국은 뭔지 아세요? 빨리입니다. 빨리. 82. 그것이 우리 국가번호입니다. 아, 참 재밌지요. 예. 실제로 우린 느린 것을 참지 못하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학교를 가려다가 뒤에 있는 엄마한테 질문을 합니다. 엄마가 오늘 아침에 나를 깨우면서 지금까지 빨리빨리를 몇 번 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몇 번이나 했는데 울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몇 번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또 다시 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휴, 답답해. 빨리 말해봐. 그래야 빨리 가지.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24번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 빨리 학교 가. 너 늦었다. 빨리 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빨리 일어나, 빨리 밥 먹어, 빨리 세수해, 빨리 학교 가.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조급하게 될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급해질까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이 우리 마음속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적으로 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 지금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영영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급함에는 항상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첫째로 판단이 흐려져요. 불의한 방법에 눈을 감게 되고 목적 때문에 수단의 정당성을 늘 무시하게 됩니다. 또 조급하면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성급하게 자신의 욕심대로 결정하려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또 조급하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가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때가 많아져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심는 거예요. 계속 조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내 안에 침투에 들어올 때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조급함과 믿음의 삶과는 정반대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반대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조급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극복의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관리입니다. 좀 더 마음을 여유 있게 관리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29절 중간에 보면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얘기합니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대부분 조급함은 스스로 안달하고 스스로 서두르고 스스로 초조해하죠. 왜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첫째는 마음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유 있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언어의 관리예요. 언어의 관리인데 대화에 좀 더 여유를 갖고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20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얘기해요. 조급한 자보다 오히려 미련한 사람이 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조급한 자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어려운 거죠. 너무 성급한 언어보다 여유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여유 있는 언어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지요. 유머. 굉장히 유머 감각을 가지고 유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칭찬, 격려, 덕담, 축복 이런 말입니다. 자꾸 조급한 마음이 들 때는 상대방과 대화할 때 먼저 유머를 한번 던지세요. 아니면 덕담을 하세요. 아니면 칭찬을 하세요. 아니면 격려를 하세요. 아니면 정말 축복을 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유 있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분위기 속에서 나 또한 여유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과 함께 만났는데 업무적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업무적인 대화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빨리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누구나. 그래서 매듭을 짓고자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생활관리예요. 생활관리. 늘 바쁘다고만 하지 말고 꼭 해야 할 일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우리는 어린 자녀들까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늘 바쁘다는 거예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까지도 바빠 죽겠다 바빠 죽겠다 얘기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지만 정말 바빠 죽겠다 얘기해요. 현대인들은 누구나 바쁜 인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바쁘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여유 있네. 나는 바쁘지도 않아. 아, 그러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참 사람이 게을러 빠져가지고. 아이고, 사람이 오죽할 일이 없으면 저렇게 태평하게 사나. 우리의 인식 속에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조금 여유 있게 살면요. 좀 바보같이 보이고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 난 지금 요즘 많이 바빠. 요즘 바빠 하는 이야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그렇게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은연중에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그리고 내가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 내가 그만큼 인정받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바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무감을 살아갖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영성에 대해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데 영성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영성은 예수님을 묵묵히 바라볼 수 있는 여백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유 공간을 갖는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에게 내어줄 마음의 상태를 비워두는 그 상태를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영성이 있다 말할 때 누구를 영성이라고 하냐면 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영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그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만 바빠서 살아가는 사람을 영성이 있다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답답함 때문에 절망해 본 적 없으세요? 기다리다 못해서 하는 수 없이 금방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하려고 해보진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나선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나선다고 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믿음의 선택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에 맞춰서 그렇다면 조급함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렸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믿음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5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직접 언약식을 합니다. 맹세식을 해요. 절대로 내 맹세, 약속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얘기해요. 무엇으로 알릴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랑 나랑 언약하자. 그래서 언약식을 구약적 방법을 통해서 치룹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8절부터 20절에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재차 약속합니다. 이쯤 되면 설령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흔들렸다 하더라도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겠죠.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와 언약식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지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집에 가니까 현실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렇게 뜨거워서 돌아가지만 삶의 자리는 여전히 그 모양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일에 와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릴 때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밖에 나가면, 다시 여러분들이 현실로 돌아가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란 말이죠.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출산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지만 이미 그들은 육체가 늙었고 더구나 사라는 출산할 수 없는 여인이 된 거예요. 문제는 그나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식을 치렀지만 그의 아내는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직접 언약식을 치른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더 깊은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민과 갈등이 깊어지니까 뭘 합니까?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죠. 그렇죠?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보다 더 합리적이고 보다 더 현명하고 보다 더 설득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어이구, 언제부터 여자의 말을 들었다고 남자들이 이런 데는 이렇게 잘 따라가요. 이런 데는 꼭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얘기 알지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구 말 들어요? 여자 말 들었다가 망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겪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아무 말도 않고 들어가요. 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나 싶어요. 예?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나. 여러분, 헛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 사라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지금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철저히 순전히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결국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하다. 이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끝났다. 다 틀렸다. 내 인생은 끝이다. 더 이상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끝났다고 하나님도 끝난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절망해야 맞습니까? 사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나는 끝났다라고 마침표를 찍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지금 이 상황은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니라 멈추어 서서 기다려야 될 때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쉼표를 찍고 내 몸에서 날 자에 대해서 후손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혹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마침표를 찍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도 나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다 끝났다. 복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마치 사라진 것처럼 혹 여러분들도 마침표를 찍고 계신 분 계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계속 약속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놀라운 거지요. 두 번째는 사례가 이삭을 낳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도 이런 불가능한 가운데서 태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죠. 인간의 어떤 이성, 지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해석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운명은 마침표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죄로 인하여 죽은 자예요. 마침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침표를 지우시고 대신에 쉼표를 찍으시고 전혀 구원의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너무 쉽게 마침표를 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쉼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례가 실수한 것이 뭐지요? 사례가 실수한 것은 하나님을 안 보고 자신의 나이, 자신의 처지, 자신의 환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단정짓듯 마침표를 찍고는 나는 틀렸어. 그러니까 나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내 아들을 낳아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계산이고 자기 방법일 뿐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쉼표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은 포기했다 말해도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라도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보십니까? 이것은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보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무엇부터 합니까? 원망부터 합니다. 원망부터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슬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절망을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환경을 보면 절망이에요. 내게 주어진 현실을 보면 절망이란 말이에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먼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보고 난 후에 환경을 보면 그까짓 거. 내게 당장에 돈이 없으면 어떻고 내가 지금 실패했으면 어떻고 내가 혹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와 있으면 어떻고 당장에 내게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고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사례가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는 것이 당시 사회적 관습으로 볼 땐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당시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들이 그러했거든요. 누구 한 사람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흉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살았거든요.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다 통하는 문제일지라도, 인간적으로는 다 당연히 서로 다 이해하고 용납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럼에도 또다시 사례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이 하나 낳지 못하고 나이만 계속 먹어가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루하루 눈물의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해되십니까? 그의 행동을 보면 전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더구나 남자처럼 보여집니까? 상남자입니까? 아니요. 지지리도 못난 거지요. 지지리도 못난 거지요. 아무리 사례가 제안한 일이 당시의 상황으로 통념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거절했어야 맞지요. 이렇게 말했어야 맞아요. 당신이 오죽하면 내게 와서 그런 말 했겠소. 그러나 내가 당신 마음을 알지만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우리 끝까지 기다려봅시다.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남자지요. 예?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한다고 아무 말 않고 신나라 들어가는 남자입니까? 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성 여러분. 예? 그런데 아무런 주저함 없이 이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특히 3절에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가 75세.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을 때가 86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14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어 이삭을 낳죠. 하, 대단하죠. 대단하죠. 여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라고 하는 굳이 이 시간을 표기한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모자란 거,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늘 실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자라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이루어집니다. 다른 방법을 적용해서는 해석이 안 되고 풀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야 이루어집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앞으로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본래 사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갈을 통하여 임신의 도구로 쓰고자 했던 거예요. 다른 목적도 없고 다른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방법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꾸자꾸 꼬여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는 어려운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은혜가 더해집니다. 임신하여 주인 행세하려는 하갈을 볼 때에 사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분하고 원통하고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속상한 마음이 가득했겠지요.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5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합니다. 우린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사실 이 일은 처음부터 누가 계획한 일입니까? 사례가 계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화냅니까? 아브라함이 화내고 있습니까? 사례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방귀 뀐 놈이 성을 내고 있습니다. 사례 자신이 그렇게 해놓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결과, 즉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은 뭐냐면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또 당신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두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가정 불화가 시작되죠. 엄청난 가정 불화가 시작됩니다. 이때 태어난 이 하갈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바로 아랍 민족의 조상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여전히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조급한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답답한 일은 무엇입니까? 혹 응답이 지연되는 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때로 일이 안 풀리고 응답이 늦어지고 앞이 가로막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조급함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에 대해 들었습니다. 조급함이 부른 아브람 가정의 마음 아픈 분열을 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봅니다. 서로를 감싸주고 위로하며 세워주어도 모자란 날들을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기회로 멸시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던 하갈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옵소서. 혹 우리 안에 통상적인 문화, 그동안 그렇게 해온 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거스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슬프고 한탄스럽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조급함이 비극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쉼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의 믿음 갖고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밤물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 주야 내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의지하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우는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의지하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하게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고 절망하며 마침표를 찍은 우리에게 다시 쉼표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경우에라도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조급함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유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